인도네시아 프로축구 경기장에서 이를 난동이 일어나 적어도 174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이번 사고는 현지 시간으로 이들 밤 인도네시아 동부 자바주 말랑 리젠시에서 열린 아레마 FC와 페르세바야 수라바야 프로축구팀 경기 이후 벌어졌습니다. 아레마 FC가 홈 경기에서 페르세바야 수라바야에 23년 만에 패하자 흥분한 팬들이 선수와 팀 관계자들에게 항의하기 위해 경기장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에 경찰이 난동을 벌인 관중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최루탄을 쏘자 이를 피하려 수천 명의 관중들이 출입구 쪽으로 달려가다 주영치고 깔리면서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졌습니다. 사망자 외에도 중상자가 많아 인명 피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도록 경찰 당국에 지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인도네시아 축구협회에는 개선책이 마련될 때까지 프로축구 리그를 잠정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미국과 베네수엘라 정부가 각자 수감 중인 자국민을 맞교환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를 성명을 내고 베네수엘라에 수감 중인 미국인 7명이 석방된 사실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석방된 미국인들이 곧 가족들과 재회할 것이라며 미국인들이 인질로 잡혀있거나 부당하게 구금되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게 정부의 우선순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석방된 미국인은 정유업체 시트고 임원 5명을 포함해 모두 7명입니다. 이들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2017년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를 방문했다가 횡령과 돈세탁 혐의로 체포돼 수감 중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시트고의 임원 1명과 쿠바계 미국인 1명은 지난 3월에 석방됐습니다. 이번에는 나머지 5명이 추가로 석방된 것입니다. 미국 정부도 미국에 수감돼 있던 베네수엘라 2명을 송환했습니다. 송환된 이들은 2015년 마약 밀매 혐의로 아이티에서 미 마약 단속국에 체포됐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인의 조카 등 2명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러시아에 의해 억류된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자력발전소 소장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이를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올린 글을 통해 비호루 무라소유 소장이 가족에게 안전하게 돌아가고 원전에서 맡은 중요 업무로 즉시 복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 무라소유 소장의 구금은 원전의 안전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며 해명을 위해 관련 당국과 연락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무라소유 소장은 지난달 30일 자포리자 원전에서 인근 도시로 향하던 중 러시아 순찰대에 붙잡혀 구금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포리자 원전 운영사인 에네르고 아톰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러시아가 무라소유 소장에게 원전 운영권을 넘기라고 강요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는 무라소유 소장에게 질문을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억류했다고 밝힌 것으로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인 올해 4월 자포리자 원전을 점령했고 이후 원전과 주변 지역을 향한 공격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동부 전략 요충지를 빼앗긴 러시아가 볼로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고향인 크리비리에 2일 자살 드론 공격을 단행했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의 고향인 우크라이나 남부 크리비리에 한 학교가 2일 새벽 러시아의 자살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 공격으로 건물 2개 층이 파괴돼 화재가 발생했지만 현재 진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에 앞서 우크라이나 동부의 전략 요충지 리만을 탈환하며 러시아에 대한 반격에 나섰습니다. 호주 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내 점령지 병합 선포와 관련해 러시아에 대해 추가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페니 웡 호주 외무부 장관은 이일 성명을 통해 러시아가 인정한 장관과 고위 관료, 분리주의자 등 28명에 대해 금융 제재와 여행 금지 조치를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웡 장관은 이미 사기 숙조, 허위 정보, 협박 등을 통해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의 불법 행위를 정당화하며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호주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이후 푸틴 대통령을 비롯한 러시아 인사 500여 명과 여러 기관에 대해 광범위한 제재를 가했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부분 지역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세계 뉴스를 마칩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북한이 25일부터 세 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29일 한반도 비무장지대 DMZ를 방문했습니다.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을 오가는 화물열차 운행이 재개됐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박승혁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다시 시작된 건가요?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9월 25일, 28일, 29일 이렇게 닷새 사이에 세 차례 연속해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지난 8월 17일 북한이 평안남도 온천에서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두 발을 발사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로부터 치면은 한 달 열흘 만에 다시 미사일 도발이 이뤄진 건데요. 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대체로 통상적인 군사훈련의 일환으로 이뤄지거나 아니면은 신형 무기 개발을 위한 기술적 목적,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과 한국의 움직임에 대한 반발에서 이뤄지는 것이 대체로 그동안 보여진 특징이었는데요. 이번에 북한의 잇따른 발사가 이뤄진 시점을 보면 이 북한의 의도는 분명해 보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연합훈련을 통한 무력 과시에 맞서서 대응하겠다 이런 것인데요. 미국과 한국은 잘 아시는 대로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레이건호가 참여한 가운데 지난 26일 시작해서 29일까지 동해에서 연합해상훈련을 했고요. 30일에는 미국과 한국, 일본이 대잠수함전 연합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과 함께 지난 29일에는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한국을 방문해서 비무장지대 DMZ를 둘러봤는데요. 이것을 겨냥한 그런 미사일 도발이었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네, 세 차례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게 모두 같은 종류의 미사일인가요?
아직은 확실치가 않습니다. 전에는 이제 북한이 미사일을 그 발사하면 그 대개 이제 그 다음 날 북한이 이제 노동신문이나 그 통신을 통해서 자신들이 이런 미사일을 쐈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또 한국군 당국도 그 자체 그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요즘에는 그 북한이 그 전혀 발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도 발표 즉시 북한이 미사일을 쐈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그 자세한 그 재원이라든가 미사일의 종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밀 분석 중이어서 자세한 것은 아직까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것만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세 번 미사일을 쐈는데요. 9월 25일 날은 그 평안북도 태천에서 동해상으로 그 지대지 탄도미사일 한 발을 쐈고요. 사흘 뒤인 9월 28일 평양 그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두 발 그리고 9월 29일 평안남도 순천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 이렇게 세 번을 쐈습니다. 그래서 29일 날 쏜 미사일만 말씀을 드리면 비행거리가 한 350km 날았고요. 또 고도는 50km, 속도는 마하 5, 음속이 한 5배다 이렇게 이제 한국이 밝혔는데요. 전문가들은 대개 이제 북한이 KN-23 또는 KN-24라고 부르는 미사일을 쏜 것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KN-24는 그 가끔 저희가 그 사진에서 보는 것인데 트럭에다가 그 로켓 그 탄두를 여러 발 싣고 다니다가 쏘는 그런 미사일인데요. 이걸 쐈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북한판 이스칸데리아 미사일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KN-23이라고 부르는데요. 이스칸데리아 미사일은 보통 미사일은 그 포물선을 그리면서 이렇게 나르는데 이것은 그 변칙 기동을 합니다. 갑자기 위로 오르기도 하고 밑으로 떨어지기도 하는 그런 변칙 기동을 하기 때문에 한국군 당국이 아마 그 분석을 해서 아마 조만간 그 발표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 눈길을 끄는 게 이제 발사의 그 타이밍, 시기 이것이 중요한데요. 아까도 그 동해에서 그 한국과 미국이 합동 해상 훈련을 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북한이 그 쏜 그 타이밍이 29일 날 오후 8시 48분입니다.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는데요. 당시 동해에서는 그 9월 26일부터 한미연합 해상훈련을 했죠. 그래서 29일 오후 6시에는 훈련이 끝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훈련에 더 이상 그 참가하지 않는 선박들은 모항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그러는데요. 8시 48분에 쐈으니까 아마 훈련이 끝나고 두세 시간 뒤에 쏜 거기 때문에 아마 그 이 같은 효과를 노리고 그러니까 동해상으로 쐈다 이런 효과는 주지만 실질적으로 무슨 그 한국이나 미국의 함정을 위협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런 어떤 상징적인 효과를 노리고 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이번 그 북한의 그 연이은 그 미사일 발사가 상징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그 효과가 있습니다. 미국의 그 핵추진 항공모함이 동해에 있는데 동해를 향해서 미사일 쏜 거는 처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징적인 효과가 있죠. 그러나 이제 실효적인 측면에서 이게 효과가 있느냐 이런 이제 의문이 나는데 전문가들은 실효적인 효과는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항공모함은 그야말로 이제 여러 대의 그 전투기를 싣고 다니는 바다에 떠다니는 군사 기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동 표적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항공모함을 겨냥을 해서 위협을 하거나 이걸 맞추려면은 첫째로 이제 지대함 미사일이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지대함 미사일에 항공모함이 지금 어디 있다. 이걸 알리는 정확한 좌표가를 있어야 그 지대함 미사일이 날아가는데 북한은 아무런 그 이것을 탐지해낼 인공위성도 없고 지대함 미사일도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징적 효과는 있지만 실효적인 그런 의미는 별로 없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통상 북한은 미한 연합훈련이 완전히 끝난 시점이나 또는 훈련에 앞서서 도발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 미국과 한국 해군이 동해에서 해상훈련하는 와중에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예, 이것이 바로 그 이번 북한의 발사에서 아주 뚜렷한 과거와는 다른 특징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보면요. 이 북한은 미국과 한국의 연합훈련을 앞두고는 이 북침 연습이라고 강하게 비난을 했죠. 그렇지만 실제 훈련 기간에는 이 미사일 도발이라든지 이런 군사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미국의 항모가 한국에 와 있을 때는 이 맞대응을 한 적이 없는데요. 이런 것들은 북한이 그만큼 전문가들에 따르면 미국의 막강한 군사력을 상당한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또 이 군사 그 미국과 한국군의 군사 훈련 기간에 이런 도발이 이루어질 경우에 자칫 우발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고 이것이 전면 충돌로 번질 위험을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왔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미국과 한국 해군이 해상 훈련을 하는 와중에 미사일을 발사한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관측들이 있습니다만은 대체로 북한이 자신들의 핵무력을 통해서 확장 억제에 대해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과시한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북한은 핵 무력 법령을 사실상 법제화하고 핵 사용과 관한 원칙도 대외에 공표하지 않았습니까? 이후에 자신들의 핵 무력에 대해서 그만큼 대외적으로 자신감을 표출한 것이다. 이런 평가가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번 발사의 또 다른 특징은 사실 이게 밤에 미사일 발사가 이뤄진 점인데요. 지난 29일에 그 발사를 보면 저녁 8시 48분에서 8시 57분 사이에 이뤄졌습니다. 굉장히 어두운 상황에서 발사가 이뤄졌는데요. 북한이 과거에는 밤에 미사일을 쏜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 발사라고 하는 것이 비행을 관측하기가 쉬워야 되고 또 밤 시간이나 또 새벽 시간에 이런 때는 습기로 인해서 전자장비 오작동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이 밤에 이번에 발사한 것은 실전 배치를 마쳤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관측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전 배치가 된 상태에서는 사실은 어떤 상황에서도 발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이것은 주변 여건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일부러 밤 시간에 발사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있는 것입니다.
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에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했는데요. 백악관 대변인의 말 들어보시죠.
I'll point you to the Department of Defense statement which assess this test.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28일 이번 시험 발사가 미국 개인이나 영토 등에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는 않았다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도 불구하고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한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는 건가요?
변화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그 북한의 그 이딴 그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에 미 국무부가 그 성명을 내고 입장을 밝혔는데 거기에도 보면 분명히 북한과 전제 조건 없이 대화를 한다는 입장은 아직도 유효하다 이런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 아시겠지만 지난해 그 4월 말부터죠.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고 그 대북한 정책을 그 리뷰 재검토라고 새로운 대북 정책을 그 열었는데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가 무슨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어떤 장소고 북한과 만나서 대화를 하자. 그래서 북한이 원하는 것도 다 얘기를 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 다 얘기를 해서 뭔가 좀 문제를 실용적으로 해결해 보자. 이것이 그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이었고 이런 입장은 벌써 1년 이상 계속 북한과 관련된 성명 또 입장 발표 이런 것이 항상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한 가지 이제 그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면 문제는 북한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북한은 나름대로 그 입장이 있죠. 북한은 전제 조건 없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하고 만나려면은 미국이 먼저 제재를 완화하거나 또는 완화한 데는 약속을 해야 나는 만나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전제 조건이 없고 북한은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북한 전부 다들 지금 만나봐야 아무런 그 소용이 없으니까 상당한 지금 그 1년 이상 평행선을 달리고 있고 아무런 대화와 접촉은 있지만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북한이 이제 이렇게 대화에는 응하지 않고 계속 미사일을 쏘게 되면은 현실적으로 그 미북 간의 대화가 이루어질 그런 분위기, 현실적인 여건은 점점 더 멀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 정부는 미국보다 좀 더 엄중한 입장을 밝혔죠.
예, 그렇습니다. 한국 정부가 아주 신속하게 다양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일단 대통령실의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었고요. 여기에서는 북한의 이번 지속적인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규탄했고요. 그러면서 미국과의 공조를 바탕으로 우방국 그리고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박진 외교부 장관은 북한에 대한 제재 강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단호한 대응 방침을 밝혔고요. 북핵 수석 대표죠. 김건 외교부 한반도 평화 교섭본부장도 그 유럽을 출장 중인 상황에서 성김 미국 대북 특별 대표와 전화 통화를 갖고 이번 북한의 발사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발표 내용을 보면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심각한 우려를 공유했고 또 앞으로 추가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협의하기로 했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는 한국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미사일 발사로 대응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대응 조치를 하지 않았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난 6월 5일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북한이 당시에 그 단거리 탄도미사일 8발을 그 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미 그 한국에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제 들어선 다음이었는데요. 이에 대응해서 그 당시 한국 윤석열 정부는 북한이 8발을 썼으니까 똑같이 한국도 8발의 미사일을 그 발사해 일종의 대응사격, 우리도 가만히 안 있는다 이렇게 해서 대응조치 이런 것을 했는데요. 지금은 아직까지는 특별한 그런 그 대응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한국의 대통령실, 국가안보회의가 주관이 돼서 여러 회의, 검토, 언론 발표 이런 것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건 좀 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하나 눈에 띄는 것은 그 주한미군이 30일 날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특수 그 부대가 침투 훈련하는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주한미군도 나름대로 우리가 이러이러한 그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서 이런 훈련을 하고 있다. 이런 것에 하나 보여주는 게 아니냐.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그 26일부터 계속 그 한미, 그리고 한미일이 동해에서 계속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훈련 자체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이상의 특별한 그 대응 조치 이것은 아직까지는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뭐 미국이 좀 대응 조치를 취할지 한국이 좀 독자적으로 어떤 것을 할지 좀 지켜볼 그럴 내용입니다.
중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사실상 두둔하는 듯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북한 핵 문제에 관한 미중 간 협력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워진 상황이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 북한의 발사에 대한 반응이 아니더라도 중국은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상 중국을 두둔하는 그런 행동을 보여왔고요. 그런 만큼 말씀하신 대로 미국과 중국이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협력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번 북한의 발사에 대해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그 브리핑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반도 정세를 현 상황에 이르게 한 주요 문제점은 북한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우려에 응당 있어야 할 대응이 없었다는 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보면 북한의 이번 발사는 미국과 한국이 연합훈련을 하는 것에 대한 상응 조치다라는 인식을 나타낸 것인데요. 그러니까 그 연합훈련이 한반도 위기의 원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중국은 사실 이전에도 이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서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또는 규탄을 하는 성명을 채택하려는 데 대해서 반대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유엔 안보리에서 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이 이제 세 가지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가장 약한 것이 언론 발표문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강한 수준이 의장 성명이고, 그 다음에 제재 결의는 가장 강한 수준의 조치인데요. 가장 약한 수준의 언론 발표문도 중국의 발표로 사실 그동안 전혀 그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그러니까 지금 시점은 미국이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의 협력을 얻기는 사실 이제 기대 난망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또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데 안보리 차원의 대응이 있을까요?
네, 미국과 한국 모두 이 북한의 그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유엔 안보리 차원의 어떤 그 대응 이것은 그 힘들 것이다 이렇게 보는 그 견해가 많은데요. 대표적인 거로 지난 5월 26일이죠. 당시에도 그 북한이 그 미사일을 많이 쏘고 또 그때는 그 ICBM도 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주도로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결의안 또 무슨 공동 성명 이런 거를 좀 해서 북한에게 좀 제재를 가하자 이런 그 움직임이 있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시 그 중국과 러시아가 이에 대해서 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다 무산이 되고 아무런 그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뭐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결의안에 참석한 찬성하는 한국, 미국, 이런 일본 이런 나라들만 별도로 유엔 빌딩에서 별도로 기자회견을 갖고 얘기를 하는 성명을 내는 그런 수준에서 이게 끝나고 말았기 때문에 안보리 차원에서 이것이 뭐 논의는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이 지금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중국, 러시아의 입장으로 볼 적에 안보리 차원의 대응은 힘들지 않겠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안보리 차원의 것이 힘들어도 미국은 이미 뭐 상당히 많은 북한의 그 제재 위반 사례 또 관련자들의 그 제재 위반 사례를 이미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자 차원에서 미국이 북한의 그 제재 위반 또는 중국 당국의 어떤 제재 위반 이런 걸 사례에서 그 제재를 하지 않겠냐 이런 견해가 있는데요.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질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의 한국 방문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29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을 만나 북한을 비롯한 현안을 논의했는데요. 여기서 이재명 한국 대통령실 부대변인의 말을 들어보시죠.
윤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은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무력 정책 법제화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으며 해리스 부통령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미국의 현직 부통령이 방한한 것은 4년 6개월 만이라고 하는데 두 사람이 어떤 문제를 논의했나요?
예, 그 한국 대통령실의 발표를 보면 미국과 한국 관계 강화 방안 그리고 북한 핵 문제 또 경제 안보 문제가 논의됐습니다. 특히 그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 무력 정책 법제화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해리스 부통령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을 재확인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요, 미국과 한국의 동맹이 인도태평양과 전 세계 평화, 안정, 번영의 핵심 축임을 강조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백악관이 별도로 공개한 보도자료를 보면 한국 정부의 발표에는 없지만 미국은 윤석열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이 중국의 위협과 타이완 해협 문제를 강조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해리스 부통령은 윤 대통령을 만난 뒤에 판문점 비무장지대 DMZ를 처음 방문했는데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봐야겠죠?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리슨 부통령이 29일 날 이제 방한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고 이어서 이제 판문점을 방문해서 공동 경비구역을 둘러보고 기자들과 이제 몇 마디 얘기를 하고 그런 그 행사를 가졌는데요. 당시 그 나온 얘기가 한 두세 가지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하고 북한의 그 도발 문제를 논의를 했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그 한미동맹이 굳건하다. 그리고 판문점 그 공동경비구역을 둘러보면서 좀 역사적인 맥락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6.25 전쟁 이후 한국은 그 세계 경제의 그 강국이 됐다. 그렇지만 북한은 그 잔인한 그 독재 국가가 되고 말았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역시 그 가장 큰 메시지는 그 미국의 부통령, 서열 2위인 부통령이 판문점을 직접 둘러보고 북한 땅을 그 만안경으로 보는 그 자체가 하나의 북한에 보내는 미국의 상징적인 그 메시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해리스 부통령이 북한을 매우 강한 표현으로 비난했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해리스 부통령이, 비무장지대를 둘러본다고 했을 때부터, 북한 정권을 향한 뭔가 언급이 있을 것이다, 라는 관측이 있었지만은, 실제로 현장에서, 상당히 강하게 북한 정권을 겨냥한 발언을 했는데요. 북한에는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악랄한 독재 정권, 만연한 인권 침해, 그리고 불법적인 무기 프로그램이 있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은 어떠한 만일의 사태에 대해서도 준비가 돼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해리스 부통령은 미국으로 향하는 기내에서는 자신의 트위터에 DMZ 방문 사진을 올리고는 한미동맹은 공동의 희생으로 구축됐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 해리스 부통령이 북한 정권을 향해서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하니까 미국의 국무부 브리핑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북한의 어떤 반응이 예상되느냐 이런 질문도 나왔는데요. 북한은 아직 특별한 이렇다 할 공식 반응을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례를 보면 아마도 며칠 지나서 해리스 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상당히 강하게 또 반박하고 비난하는 담화를 낼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북중 화물 열차가 26일 운행을 재개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북중 화물 열차가 5달 만에 운행을 재개했는데요. 지금도 매일 운행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운행 재개된 이후에 26일 이후에 중단됐다는 보도는 없고요. 게다가 또 이번 운행 재개에 대해서는 한국 통일부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했냐 하면 이번 재개는 북한과 중국 간에 오래 진행되어 온 관련 협의가 마무리된 데 따른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또 중국 외교부도 이 관련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공식적인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재개에 대한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이 특별한 돌발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운행 재개는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한국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화물 열차 재개가 이 북한과 중국 간의 전면 교류로 가는 신호탄일 수 있다 이런 분석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중 간의 화물 열차 운항 최근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속에서 이따금씩 진행되어 온 것을 보면 인적이 뜸한 시간대, 그러니까 새벽이나 밤에 이뤄진 경우가 없었고요. 또 북한의 그 주장과는 달리 중국이 이 화물 열차 재개를 공식 발표한 사례도 없었습니다. 그런 거에 대비해 보면 이번에는 양국의 교류 재개 의지가 상당히 강하게 반영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이것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계속될 것이라는 그런 분석들이 지배적입니다.
네, 어떤 품목이 수송되고 있는지 알려진 게 있나요?
아직 뭐 북한, 중국 뭐 품목에 대해서는 뭐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여러 언론 보도 나 과거 사례를 보면 크게 봐서 그 아마 이번 그 화물 열차를 통해서 중국이 그 북한에 대해서 의약품, 건자재, 생필품, 비료 이런 것을 그 나르는 게 아니냐 이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생필품 중에서도 주요 그 콩기름, 담배 이런 게 있고요. 또 이 비료도 좀 들어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관측이 많은데요. 특히 이제 주목해 볼 게 이제 건자재가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건데요. 건자재는 역시 지금 평양에서는 지금 계속 그 평양 그 1만 세대 그 건설 공사 계속 중입니다. 그래서 시멘트는 뭐 북한에 많지만 아파트를 하려면 상당히 많은 그 건축 자재가 들어가는데 북한이 그 자체 조달할 수가 없으니까 중국에서 아마 그 건자재를 수입해서 공사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역시 의약품인데 어떤 의약품인지 몰라도 상당히 그 의약품으로 보이는 물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역시 북한이 코로나 방역 전에 무슨 승리를 얼마 전에 그 주장을 하긴 했는데 역시 이런 의약품이 계속 들어가는 걸 봐서 역시 코로나가 아직도 북한 그 평양 또 지방에서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북한이 9월 25일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그 다음 날인 26일부터 북중 열차 운행이 재개됐는데요. 북중 양국이 모종의 합의를 했다고 봐야겠죠?
그 26일 날 화물 열차 운행이 재개된 것이 그 바로 하루 전에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 관계는 사실상 그 무슨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북중 양국이 모종의 합의를 했다는 것은 열차 운행 재개에 관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한국 통일부의 분석은 북중 양국 간에 이런 오랫동안 진행되어 온 관련 협의가 마무리된 데 따른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실제로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기간 동안에 국경이 전면 폐쇄되면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생필품이 부족하고 또 의약품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면서 상당히 그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거고요. 또 이런 와중에 이 경제난도 더 가중되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북한이 방역전 승리, 그러니까 신종 코로나가 이제는 극복이 됐다 이렇게 선포한 것도 이 화물열차 운행 재개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일찌감치 있었고요. 그런 거기에 따라서 북한이 이제 그 최대 비상 방역 체계를 정상 방역 체계로 전환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도 다 열차 운행 재개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돼 있고요. 다만 아직도 사실 그 이런 신종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열차 운행이 지속될지 여부는 이 신종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 이것과 관계가 있다라고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북한과 중국이 열차 운행뿐 아니라 외교와 군사 분야에도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뤘다고 볼 수 있나요?
이것은 뭐 하나의 추측인데요. 북한의 그 올해 지금까지 그 미사일 발사를 보면은 그 한 가지 그 주목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1월에서 6월 5일까지 북한이 한 18차례에 걸쳐서 31발 정도의 미사일을, 크고 작은 미사일을 발사했고요. 이어서 6월에서 9월까지, 8월까지 석 달간을 쉬었습니다. 또 이때는 그 한미연합 군사훈련도 있었는데 이때도 북한이 그 별다른 도발을 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 들어서 다시 이제 그 미사일을 쏘기 시작한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관심이 가는 것은 그 석 달입니다. 6월 5일을 마지막으로 석 달간 쉬었는데 이 동안에 북한과 중국이 모종의 그 논의를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이때 보면은 북한은 이미 5월 말에 7차 핵실험 준비를 다 마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그 최대 그 후원국, 동맹국인 중국으로서는 아마 북한의 그 핵실험 문제를 놓고 모종의 그 논의를 갖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있고 특히 그 중국으로서는 그 10월 16일인가요? 그때 되면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그 3연임을 시작되는 그런 굉장히 큰 정치적 행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사 문제 또 핵실험 이런 것을 놓고서 중국과 북한이 막후에서 어떤 그 논의를 했고 여기에서 모종의 어떤 공감대 그 합의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런 그 관측이 많은데 실제로 그런 것이 있었는지 이런 것은 아직 확인된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북한 국방성은 22일 러시아에 탄약을 수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는데 북한 러시아 관계에는 뭔가 문제가 있는 모양이죠?
글쎄요. 그렇게 북러 관계에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전문가들은 별로 없습니다. 최근에 러시아에 대한 탄약 수출과 관련해서는 잘 아시는 대로 뉴욕 타임스, 미국의 뉴욕 타임스 신문이 소식통들을 인용해서 그 관련 보도를 처음 제기를 했고요. 이것과 관련한 미국 당국의 그 설명은 러시아와 북한이 그 탄약 말하자면 그 무기 재래식 무기 구매와 관련해서 러시아가 북한산 구매를 하는 거죠. 접촉을 한 정황이 있다. 이 정도니까 사실은 좀 애매모호한 그런 구석이 있고요. 러시아는 일찌감치 부인을 했고 또 북한도 이제 수출할 계획이 없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는 것인데요. 실제로 어느 정도 추진된 상황인지는 분명한 확인이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요. 사실 이것과 관련한 문제라기보다는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서도 최근에 북한과 중국 사이에서처럼 경제협력의 재개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러시아가 침공한 우크라이나 동부의 친러 지역들의 그 재건 사업에 북한 노동자들을 파견하는 방안이 러시아 측으로부터 제안된 바가 있고요. 또 최근에는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가 이 북한과 러시아 간 철도 화물 운행이 8월부터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북한이 중국을 오가는 그런 화물열차 운행을 재개한 데 이어서 러시아와도 화물열차 운행을 재개하기 위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더 큰 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러시아가 장악한 우크라이나 내 점령 지역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파견돼서 재건 사업에 동원되는 이런 방안을 추진하는 것을 보면 양쪽에 말하자면 의사가 말하자면 굉장히 맞아떨어져서 협력을 강화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북한이 25일부터 세 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소식과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의 한국 방문 그리고 북중 화물열차 운행이 재개된 소식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진행의 박승혁이었습니다. 뉴스포커스를 마칩니다.
VOA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악관의 주인들의 부지영입니다. 1963년 존 케네디 대통령이 갑자기 암살당하면서 부통령이었던 린든 존슨이 대통령직을 계승했습니다. 존슨 대통령은 빈곤과 전쟁을 선포하고 민권법을 통과시키는 등 국내 정책 면에서 많은 업적을 세웠는데요. 하지만 베트남 전쟁이 가열되면서 이기지 못할 전쟁을 하는 대통령이란 그런 오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백악관의 주인들, 오늘은 36대 대통령 린든 존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 린든 베인스 존슨은 1908년에 미국 텍사스주의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정치인이셨는데요. 20대 중반에 텍사스 주의회에 진출해서 5차례 주 하원 의원을 지내셨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빚 때문에 가정 농장을 잃게 되는 등 여러 번 파산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 때문에 나와 내 형제들은 넉넉하지 못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난 사실 학교에 다닐 때 공부를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학 입학 허가를 받지 못했는데요. 몇 가지 다른 일을 하다가 사우스웨스트 텍사스 주립 사범대학에 진학할 수가 있었습니다. 대학을 나온 뒤에 잠시 교사로 학생들을 가르쳤는데요. 가난한 멕시코계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존슨의 교사 생활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 정치인 아버지를 보고 자란 존슨은 일찍부터 정치를 하겠다는 결심을 굳혔는데요. 존슨은 아버지를 닮아서 정치인 기질이 뛰어났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역사학과 켄트 저머니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존슨에 대해서 연구한 학자들이나 존슨을 개인적으로 알았던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존슨은 어렸을 때부터 정치인이었다고 합니다.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었고요.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알리고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는 거죠. 대학에 다닐 때 학생회 간부를 맡았는데 아주 일을 잘했다고 합니다.
존슨은 텍사스주 연방 하원 의원의 보좌관으로 처음 정계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러다가 텍사스주 뉴딜 정책 담당 국장으로 임명됐고요. 29살 때는 연방 하원 의원에 당선됐습니다. 그리고 1941년에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자 연방 하원 의원으로서 군에 지원해서 해군 예비역 장교가 됐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남태평양에 배치된 린든 존슨. 출격을 앞두고 B-16 폭격기에 타고 있었는데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자 이미 다른 장교가 타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른 폭격기에 올랐다.
네, 잠시 화장실에 다녀온 일이 존슨의 운명을 바꿔놓았는데요. 존슨이 원래 타고 있던 폭격기가 일본군에 격추되면서 탑승자 전원이 사망한 반면에 존슨이 새로 탄 폭격기는 출격한 뒤에 기계 고장으로 돌아오면서 모두 무사했던 겁니다. 존슨은 이때 전투 경험으로 미국의 세 번째 무공 훈장인 은성 훈장을 받았는데요. 그 뒤 루즈벨트 대통령이 모든 연방 의원들의 현역 복무를 금지시키면서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1948년에 상원의원 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당시 겨우 87표 차로 이겼기 때문에 선거 결과를 놓고 말이 많았죠. 부정선거다 아니다 해서 말이죠. 하지만 선거 결과가 인정을 받으면서 존슨이 상원의원이 됐습니다. 상원에서 아주 빠르게 위로 올라갔는데요. 존슨의 성격 덕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인지 파악해서 그 사람과 친구가 됐고요. 또 가능한 많은 사람들을 사귀었죠. 그러니까 인맥이 아주 넓었습니다. 또 자신의 선거구인 텍사스주에서 정치 자금을 모아서 다른 지역 정치인들을 돕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존슨의 덕을 봤고요. 거기서 권력을 얻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존슨은 타고난 정치인 기질과 넓은 인맥을 활용해서 상원의원이 된 지 2년 만에 민주당 원내 총무가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2년 뒤에는 민주당 원내 대표가 됐는데요. 역사학자 켄트 저머니 교수는 상원의원 당시 존슨의 업적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아마 다수당 원내대표 자리를 매우 강력하게 만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1957년 민권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1957년 민권 법안은요, 민권과 관련해서 연방의회가 통과시킨 첫 중요한 법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남부 의원들의 반대를 줄일 수 있었던 건 존슨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민권 법안 내용을 좀 희석시켰습니다마는 그래도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던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타협을 이끌어내는 사람이란 평판을 얻게 됩니다. 또 상원의원으로서 한국과 관련 있는 일도 했는데요. 한국전쟁 당시 준비위원회란 상원소위원회를 이끌면서 전국적인 명성을 얻게 됩니다. 군사지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의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런 일을 살피는 소위원회였죠.
1960년 대통령 선거 때 린든 존슨은 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명을 받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해 낙점을 받은 후보는 젊고 잘생긴 상원의원 존 F. 케네디였는데요. 존슨은 부통령이 되는데 만족해야 했습니다. 1963년 11월 22일 존슨은 뜻밖의 대통령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존슨 부통령과 함께 텍사스주 발라스를 방문하던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했기 때문인데요. 린든 존슨은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서둘러 대통령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1961년 1월 20일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국민에게 국가적인 사업은 대통령 취임 후 1000일 동안에 끝나지 않을 것이고 케네디 행정부에서 끝나지도 않을 것이고 어쩌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끝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But he said, let us begin.
하지만 케네디 대통령은 그 일을 시작하자고 말했습니다.
Today in this moment of new resolve.
오늘 나는 이 새로운 결단의 순간에 그 일을 계속해 나가자고 국민 여러분께 말하고 싶습니다.
네. 린든 존슨은 대통령 취임 후 첫 의회 연설에서 이렇게 말하면서 전임 케네디 대통령의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존슨은 케네디 대통령의 세금 삭감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노력했고요. 빈곤과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덕분에 1964년에 대통령 선거에 나갔을 때는 일반 투표에서 가장 많은 표차로 이기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는데요. 켄트 저머니 교수는 존슨을 꽤 성공적인 대통령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국내 정책 면에서 많은 업적을 세웠다는 겁니다.
In that area, probably the most important legacy is the
국내 정책 면에서 존슨이 남긴 가장 중요한 유산은 노인들을 위한 의료보험제도인 메디케어라고 생각합니다. 또 존슨은 빈곤과의 전쟁을 선언했고요. 미국인들의 평등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또 한 가지 린든의 중요한 업적이라면 1964년 민권법과 1965년 투표권법인데요. 이 두 법이 짐크로우법이라고 알려져 있는 인종차별 제도를 끝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민법을 개혁해서 중남미와 아시아에서 좀 더 많은 이민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좀 더 개방적인 이민 정책은요, 환경 정책과 국토 보존 정책 등과 더불어서 존슨 행정부에서 나온 중요한 변화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네, 린든 존슨 대통령은 미국의 여러 사회 경제적 문제는 새로운 연방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 아래서 위대한 사회 정책을 내세웠는데요. 이 정책 아래 400여 개 법안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예술을 지원하고 또 환경 보호를 위해서 힘썼습니다. 또 우주개발 계획 역시 존슨 대통령의 빼놓을 수 없는 업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주개발 계획은 케네디 대통령 시절에 부통령을 지내면서 존슨이 맡았던 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미 항공 우주국 계획을 계속해서 지원했는데요. 미국인이 달에 착륙했을 때는 이미 존슨이 백악관을 떠난 뒤였습니다. 우주 계획은 존슨이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 계획 가운데 하나였고요. 존슨의 대표적인 유산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업적에도 불구하고 역대 대통령 평가에서 존슨 대통령의 순위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이는 바로 베트남 전쟁 때문이라고 역사학자 켄트 저머니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And most historians tend to see
대부분 역사학자들은 베트남 전쟁을 비극으로 보고 있는데요. 베트남 전쟁에 대한 미국의 개입 정책 때문에 존슨이 국내 정책에서 이룬 업적이 깎이고 있습니다. 글쎄요, 존슨이 베트남 전쟁에서 어떻게 해야 했느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베트남 전쟁이 민족주의자들의 투쟁이고요, 내전이란 점을 처음부터 인정했어야 했다고 말합니다. 미국인들이 목숨을 바칠 만한 일이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어야 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미국이 한 일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미국이 점차적으로 병력을 늘리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전면전을 벌여서 북베트남 정부를 해체시켜야 했다는 겁니다.
1965년에 존슨 대통령은 베트남에 파견하는 전투 병력 규모를 10만 명 이상으로 늘렸는데요. 3년 만에 그 수는 50만 명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미군 희생자 수가 점점 늘어나면서 미국 내에서 반전운동 열기가 거세졌고요. 국민들 사이에서 존슨 대통령의 인기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I shall not see and I will not accept.
1968년 3월, 결국 존슨 대통령은 그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난 뒤 몇 년 안 돼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I would say that Lyndon Johnson would want to be remembered.
린든 존슨은 모든 한국인들에게 위대한 미국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싶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남아시아에서 공산주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미국의 힘을 보여준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싶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린든 존슨의 동남아시아 정책을 실패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존슨은 아시아 지역에서 동맹국들을 도우려는 미국의 의지를 보여준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악관의 주인들, 오늘은 36대 린든 존슨 대통령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은 베트남 유명 작가이자 언론인인 팜 두안 트랑이 징역 9년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앞서 베트남 하노이 인민고등법원은 그녀에 대해 9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이 성명에서 언급했듯이 트랑은 베트남에서 인권과 좋은 정치를 위한 그녀의 업적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2022년에는 미 국무장관이 선정한 국제 용기 있는 여성상을 받았습니다. 트랑은 2020년 10월 체포돼 2021년 12월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에 반하는 정보와 문서, 물품의 제조, 보관, 유통 또는 유포를 범죄로 규정한 베트남 형법 117조에 따라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국제인권단체들은 117조를 언론인이든 작가든 표현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을 행사하려는 정부의 비판적인 개인들을 침묵시키기 위한 도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엔의 이미 구금 실무위원회는 트랑에 대한 구금 행위가 자의적이며 베트남의 국제인권 약속과 의무에 위반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트랑을 1년 동안 변호사 접견을 허락하지 않고 구금했습니다. 그녀가 구금된 2년 동안 트랑의 건강은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은 베트남 당국에 트랑에게 적절한 의료를 보장하고 건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는 베트남의 인권 상황에 대해 보고서를 통해 2021년 8월 기준으로 정치적인 이유로 당국이 130명에서 288명가량의 주민들을 구금하고 있다고 추정한 민간단체의 보고서를 이용했습니다. 또 국무부는 1월 1일부터 11월 9일까지 베트남 당국은 표현의 자유, 평화적 집회와 결사 등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을 행사하려 했던 29명을 구금하고 27명을 유죄로 판결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트랑을 계속 구금하는 것은 베트남에서 평화적으로 견해를 밝힌 개인들을 체포하고 선고하는 놀라운 패턴의 최근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우리는 베트남 정부가 트랑을 석방하고 베트남 헌법의 인권 조항과 베트남이 한 국제적 의무와 약속에 따라 보복의 두려움 없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VOA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들이나 다양한 의견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주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번입니다. 1-202-382-5325번입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